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은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들을 자동적으로 터키로 되돌려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피에르 셈브리 유럽연합 망명청 대변인은 오늘 VOA 방송에 유럽연합은 모든 이민자들에게 터키로 돌려보내기 전에 망명 신청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터키의 합의에 따라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 있던 불법 이민자 200여 명이 지난 4일 터키로 처음 추방됐습니다. 이어 또 다른 200여 명은 오는 8일 터키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당국자들은 그러나 모든 이민자들에게 추방 전 5일 동안 망명 신청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오늘 현행 난민 규정을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럽 집행위는 현행 이민과 난민 정책이 1990년대로 회귀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반군들이 알레포의 쿠르드 지역에 폭격을 가해 민간인 1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쿠르드족 관리들과 현지 활동가들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중재로 지난달 초 개시된 휴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군대라는 이름의 반군단체 등은 쿠르드족이 몰려있는 알레포의 셰이크 마크수드 지역에서 쿠르드 민병대와 계속 싸울 것을 선언했습니다. 극단주의 반군단체인 이슬람의 군대는 동영상 성명에서 쿠르드 지역에 대한 폭탄 공격은 쿠르드군이 자신들이 장악한 알레포를 공격한 데 따른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쿠르드 민병대 관리들은 유엔의 시리아 휴전 감시단에 보낸 서한에서 휴전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1634건의 사형 집행이 이뤄졌다고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형 집행 건수는 조사가 처음 시작된 지난 1989년 이래 25년 만에 최고치이며 전년도에 비해 54% 증가한 것입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지난해 사형 집행은 특히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이 주도했으며 전체 사형 건수의 거의 90%를 차지했습니다. 사우디의 경우 76%가 증가한 158건의 사형이 이뤄졌고 이란도 31%가 늘어난 977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어제 실시된 대통령 후보 경선 예비선거에서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후보와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가 각각 승리했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48%의 득표율로 35%에 그친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비교적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이번 승리로 위스콘신주에 할당된 42명의 대의원 거의 모두를 차지하면서 전체 대의원 수 475명으로 트럼프 후보와의 격차를 300명 이내로 좁혔습니다. 민주당의 샌더스 후보는 56%의 득표율로 클린턴 후보의 압승을 거뒀으며 이로써 최근 치러진 민주당의 7차례 경선에서 6번 승리했습니다. 샌더스 후보와 클린턴 후보 간의 대의원 수 차이도 24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리비아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두 개 정부 가운데 한 곳이 유엔이 중재한 새로운 통합정부 구성을 위해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리비아 트리폴리를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적 구원정부 측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국가 이외의 모든 관심사들을 내려놓는다며 정쟁을 중단하고 국가를 분열과 파괴로부터 구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그러면서 총리와 의회, 장관들이 모두 물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정부의 파이즈 세라지 신임 총리는 지난주 트리폴리에 도착해 해군기지에 정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토브루크의 리비아 행정부는 현재까지 통합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고등법원이 두 개의 원자로 재가동을 허용하도록 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고등법원 미야자키 지원은 오늘 일본 남서부 지역의 센다이 원자력발전소 1, 2호기가 재가동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원전 운영 주체인 규슈전력 측이 화산 폭발과 지진 위협을 저평가했다며 지난해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올해 이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하계올림픽이 열리죠. 그런데 이 올림픽 역사가 벌써 120년이나 됩니다. 바로 오늘이요. 1회 근대올림픽이 열린지,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것이, 1회 올림픽이 열린 것이 120년 전 오늘입니다. 4월 6일 1896년이었네요. 1894년에 피에르 쿠베르탱이라는 이름의 프랑스 교육가가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를 창설했고요. 이 기구의 감독 아래 이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요. 120년 전 첫 번째 올림픽 당시 정식 경기 종목이 육상이 있었고요. 또 사이클, 펜싱, 체조, 사격, 수영, 테니스도 있었고요. 역도, 레슬링 이렇게 9개의 종목에 불과했는데요. 역사가 흐르고 대회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고요. 당시 14개 나라에서 24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 200여 개 나라, 만 명이 넘는 선수, 또 대회 종목도 300개가, 경기 종목도 30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다양한 종류의 올림픽으로 열리고 있을 만큼 또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올림픽을 상징하는 이 심벌, 또 구호 등인데요. 말씀드린 김에 한번 짚어볼까요? 올림픽의 심벌 오륜이라고 하죠. 5개의 둥근 고리가 얽혀 있고요. 각 원은 지구를 덮고 있는 5개 대륙을 상징합니다. 오륜의 색깔을 파랑색, 노란색, 검정, 초록, 빨강색, 그리고 흰색인데요. 흰색은 이 올림픽 길을 나타냅니다. 이 색들이 선택된 이유는 모든 국기에, 모든 나라 국기에 적어도 5개 색깔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올림픽 게임의 구호 한번 읊어드릴까요? 더 빨리, 더 높게, 더 힘차게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뉴스와 세계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하 2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4월 7일 목요일 북한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와 함경남도는 새벽에, 또 북부지방은 오후에서 저녁 사이에 가끔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0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 7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오후에 1에서 3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평양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11도에서 19도 예상합니다. 신의주 역시 흐리겠고 7도에서 2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개성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9도에서 20도 예상합니다. 함흥지역 구름 오락가락하겠습니다. 8도에서 19도. 끝으로 청진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에는 한때 비도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5도에서 9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King Harvest입니다. Dancing in the Moonlight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있습니까?
중국과 미얀마가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두 나라 관계의 새 장을 열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베트남에서 10년간 집권하면서 개방을 주도했던 응우엔 떤준 총리가 퇴임했습니다. 또 지난해 전 세계에서 집행된 사형 건수가 25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중국과 미얀마 관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미얀마에서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승리한 후에 오랜 군사정권을 끝내고 지난달에 새 문민정부가 들어섰죠. 네. 그리고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지도자 아웅산 수치가 외무장관이 됐는데요. 장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미얀마를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했고 두 장관이 두 나라 관계의 새 장을 열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네, 수치 장관이 미얀마의 실질적인 최고 실권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치 장관은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의 상징이고 또 민주주의 민족동맹을 이끌면서 총선 승리를 일궈냈지만 네.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를 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이 헌법 때문에 대통령이 되지 못했죠. 대신에 네. 최측근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자신은 외무장관과 대통령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자, 두 장관이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고 했는데요.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두 나라 사이가 좀 소원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은 미얀마 군사정권이 들어선 후 처음에는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가장 먼저 군부에 대한 지원, 지지 입장을 밝혔었죠. 하지만 미얀마가 몇 년 전 중국과의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을 돌연 중단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는데요. 지난 2011년에 중단된 미얀마 북부 미네소타 댐 건설, 미트손의 댐 건설 계획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요,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회담 후에 긍정적인 기대를 밝히고 있는데요.
네.
중국과 미얀마의 경제협력은 큰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문제에 맞닥뜨릴 수도 있지만 협력을 통해 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미트손의 댐 건설 문제에 관한 질문에 모든 문제는 우호적인 논의를 통해 풀 수 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트소네 댐 건설이 양국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미트소네 댐은 지난 2009년 미얀마 북부 카친주의 이리와디 강의 건설을 시작했는데요. 중국이 36억 달러나 투자해서 댐을 짓고
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90%를 끌어쓴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원래 내년에 완공될 계획이었지만 지난 2011년 미얀마에 들어선 테인세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건설 중단을 선언했었는데 당시에 테인세인 전 대통령이 아웅산 수치 여사와 만나서 댐 건설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수치는 카친주 소수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던 일이 잘 알려져 있죠.
네. 아웅산 수치가 이제 외무장관인데요. 댐 건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밝혔습니까?
수치 장관도 회담 후에 양국 관계 개선에는 동의를 했지만 댐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명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관련 질문에 대해서 상세한 논의는 없었다면서 이번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얀마를 방문한 이유는 미얀마의 새 문민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열기 위한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 여사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네.
중국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미얀마의 좋은 친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이 이 미얀마의 새 문민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그런 시각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아웅산 수치 장관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한 것은 두 나라 모두 관계 개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얀마 총선 이전인 지난해 6월에도 당시 민주주의 민족동맹 총재였던 수치 장관을 초청해서 직접 만나면서 환대를 했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경제적인 이익 측면에서도 미얀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분석인데요.
네.
왕 부장도 이번 방문 중에 양국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여러 차례 거듭 강조를 했고요. 또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오늘 중국이 미얀마에 대한 투자 확대와 기반시설 건설 지원을 희망한다면서 미얀마 정부도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미얀마의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몇 년간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관계가 냉각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국은 전체 교역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고 또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가장 큰 이웃 나라죠.
네.
미얀마도 낙후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중국의 투자 유치가 중요한데요. 특히 미얀마는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다른 동남아 나라들과는 달리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지 않고 있다는 점은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네. 자, 미얀마 소식이 더 하나 있는데요. 수치 장관이 외무장관직 외에도 대통령 실장도 맡고 있는데요. 미얀마 의회에서 국가 대통령 자문역이라는 또 새로운 직책까지 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미얀마 의회가 어제 이미 관련 법안을 처리했는데요.
네.
새 법안에 따르면 국가 대통령 자문역은 수치 장관이 국정 전반에 더욱 넓게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군부 측 의원들이 사실상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폈는데 하지만 미얀마 의회 다수인 민주주의 민족동맹 의원들의 주도로 채택이 됐는데요.
네.
수치 장관은 앞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더라도 집권당 지도자로서 대통령 위에서 국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죠.
네, 이번에는 베트남으로 가보겠습니다. 10년 동안 집권한 응우옌 떤중 총리가 퇴임했네요.
네, 오늘 베트남 국회의 결정에 따라서 중총리가 임기를 3개월 앞두고 퇴임하게 됐습니다. 중총리는 한번 이 재임에 성공을 하면서 10년간 이제 총리직을 역임을 했는데요.
네.
지난 1월에 공산당 정당대회에 당 서기장직에 도전할 거라는 이 관측이 있었죠. 그런데 포기하면서 이후 퇴임이 예상됐었습니다. 베트남 국회는 응우옌 수원 푹 부총리를 총리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네, 뭐 준 정치 전 총리가 10년 동안 집권하면서 베트남의 개방을 주도했다는 평가죠.
그렇습니다. 중 전 총리는 베트남의 역대 총리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총리였다는 그런 평가인데요.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이 있고요. 국제 무대에서도 외교력을 보이면서 베트남의 개방과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가입니다.
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대형 국영 기업들의 부도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당 내에서 사퇴 압력을 받았는데요. 외부 전문가들은 개방에 대한 보수 세력의 반발, 또 당 내에서의 권력 경쟁도 중 전 총리가 물러나는 이유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영기업들의 부도 사태도 중 전 총리 혼자의 책임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네, 지구촌원을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에요. 전 세계에서 집행된 사형 건수가 25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요.
네,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가 오늘 그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사형 집행 건수가 1634건으로 집계돼서 지난 2014년보다 54%나 늘었습니다.
네.
이는 앰네스티가 사형 기록을 집계한 1989년 이후 가장 많은 것입니다.
근데 예, 그런데 이 실제 사형 집행 건수는 더 높을 수 있다고요?
네, 이번에 집계한 내용은요. 국가 기밀로 사형 집행 관련 자료를 취급하기 때문에 이 집계가 어려운 나라들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인데
네.
앰네스티는 중국 당국이 지난해 1,000명 넘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최다 사형 집행국은 이란으로 977건이었고요. 이어서 파키스탄이 326건, 사우디아라비아가 158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예,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미주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죠.
네.
지난해에도 6개 주에서 28건의 사형이 집행됐는데 1991년 이후에는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네.
한편 살릴 셰티 엠네츠 사무총장은요, 지난해 사형 집행 증가가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특히 이란과 파키스탄, 사우디에서는 심하게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많은 사형이 집행됐다고 말했고요. 엠네스트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102개 국가가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한 상태입니다.
네, 자, 지구촌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어제 위스콘신주에서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후보와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가 각각 승리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시시피 주지사가 논란 많은 종교자유법을 승인했다는 소식, 또 전기자동차 테슬라가 큰 인기를 끌면서 판매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 등 여러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먼저 위스콘신 경선 결과부터 볼까요?
네, 어제 미국 중서부 위스콘신주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예비 선거가 열렸는데요. 널리 예상됐던 대로 이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후보와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가 각각 승리를 거뒀습니다. 먼저 공화당을 보면요.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이 약 48% 지지율을 보이면서 35%를 얻은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가볍게 물리쳤습니다.
네. 앞서 여론조사에서는 이 지지율 차이가 한 10%포인트 정도 됐었는데요.
네.
더 큰 격차로 승리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크루즈 후보는 어제 승리 연설에서 이번 위스콘신 승리를 가리켜서 전환점이라고 말했습니다.
Tonight is a turning point. It is a rallying cry. It is a call from the hard-working men and women of Wisconsin to the people of America.
네, 이번 승리는 열심히 일하는 위스콘신주 남녀 주민들이 미국인들에게 보내는 외침이자 구호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는 데 필요한 대의원 1,237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점점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화당은 위스콘신주의 대의원 42명이 걸려 있었는데요. 이 대부분 크루즈 후보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이로써 이 트럼프 후보와 크루즈 후보 간의 대의원 격차가 300명 이내로 좁혀졌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는 이번 위스콘신주 패배로 이 7월 전당대회 전에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기가 좀 힘들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 후보에게는 최악의 패배였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반 트럼프 진영,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에게 반대하는 세력이 이번 위스콘신 예비선거를 앞두고 이 트럼프 후보의 기세를 꺾기 위한 기회로 보고 총 공세를 펼쳤는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여전히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인데요. 어제 트럼프 후보가 기자들에게 한 말 잠시 들어보시죠.
We actually have a very very good campaign going. I'm number one by a lot. And you know the thing that nobody talks about are the votes.
네, 이 선거 운동이 잘 돼가고 있고 여전히 큰 격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 총 득표수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수백만 표 이상 앞서가고 있는데 이 얘기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트럼프 후보가 말했습니다.
네. 자, 또 최근 이 트럼프 후보하고 크루즈 후보가 한 목소리로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의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케이식 후보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네, 케이식 후보는 14% 지지를 받았는데요. 어제 대의원을 한 명도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케이식 주지사가 확보한 대의원 수는 이미 사퇴한 이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의 대의원 수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 경선 결과 볼까요?
네, 위스콘신주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접전을 벌이면서 이 샌더스 후보가 약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요. 56% 대 43% 예상보다 큰 격차로 이 샌더스 후보가 무난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샌더스 후보는 최근 열린 7차례 민주당 경선에서 6차례 승리를 하면서 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샌더스 후보의 승리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If we wake up the American people and if working people and middle class people and senior citizens and young people
네, 미국인들을 깨운다면 이 노동자들과 중산층, 노년층 그리고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싸우고 높은 참여율을 보이면서 투표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 샌더스 후보가 말했습니다.
네.
샌더스 후보는 위스콘신 승리로 일반 대의원 수에서 이 클린턴 후보와의 격차를 240여 명으로 좁혔습니다.
네. 뭐 하지만 이 경선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 이 슈퍼 대의원까지 합치면 여전히 클린턴 후보가 큰 격차를 앞서고 있죠.
맞습니다. 뭐 약 700명 차이가 나는데요.
네.
민주당은 일부 이 승자 독식제를 허용하는 공화당과는 달리 이 대의원을 모두 지지율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샌더스 후보가 앞으로 남은 주에서 아주 큰 격차로 승리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클린턴 후보를 따라잡기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네. 자, 앞으로 이 뉴욕하고 또 캘리포니아 같은 아주 큰 주의 경선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전망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좀 상황이 비슷한데요. 오는 19일에 경선을 치르는 뉴욕주, 또 그 다음 주에 경선을 치르는 커네티컷이나 펜실베이니아주 같은 곳에서 이 트럼프 후보와 클린턴 후보, 다시 각 당의 선두주자들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위스콘신 선거 결과를 두고 뭐 2위들의 반란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들 크루즈 후보와 샌더스 후보가 이 동부에서도 이런 상승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많은 사람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토요일 9일 와이오밍에서 당원대회를 또 여는데요. 이 샌더스 후보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의 여러 주에서요, 이 종교 자유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미시시피 주도 그 가운데 하나죠.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인 필 브라이언트 미시시피 주지사가 어제 이 논란 많은 종교 자유 법안을 서명하면서 법이 발효됐습니다. 브라이언트 주지사는 새 법이 종교 신앙과 도덕적인 신념을 보호한다고 말했는데요. 미국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법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이 정부의 간섭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어떤 법이길래 논란이 되는지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새 법은 민간 사업체나 종교단체가 신앙을 이유로 해서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는데요. 이 정부기관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서 이 동성애에 반대를 한다면 동성애자들의 결혼식 준비라든가 주례, 입양, 상담 같은 서비스를 거부해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법은 결국 성적 소수자들,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이나 양성애자, 성전환자들을 합법적으로 차별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란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미시시피 주 말고도요, 최근 미국 내 여러 주에서 또 비슷한 법안이 통과됐죠.
네, 맞습니다. 뭐 최소한 미국 내 10개 주에서 비슷한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네.
최근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이른바 화장실 법안을 통과시켰죠. 이 성전환자들에게 출생 당시 성별에 따라서 화장실을 쓰게 하는 법입니다.
네.
여러 기업과 단체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운동에 동참했는데 이 팻 맥크로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에게 이 법을 폐지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사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기업도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긴 기업이 나왔습니다.
예, 어떤 기업인가요?
네, 인터넷 결제 서비스 회사인 페이펠입니다. 이 페이펠은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롯시에 새로 운영센터를 열 계획이었는데요. 일자리 400개를 새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이었는데 어제 5일에 이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주의회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됐더라도 여러 기업과 인권단체의 압력에 따라서 또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주들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조지아 주지사가 비슷한 종교 자유 법안을 거부했고요. 사우스 다코다 주지사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통과된 것 같은 이 비슷한 이 화장실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우스 다코다 주의 법안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법안보다는 좀 더 제한적인데요. 이 공립학교 화장실과 탈의실에만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네.
이런 화장실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폭력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처라고 주장하는데요. 이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테슬라라고 하면은요, 미국 회사가 만든 그 유명한 전기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네.
이 테슬라가 요즘 미국에서 화제죠?
그렇습니다. 이 신형 차종인 테슬라 3, 테슬라 3이 최근에 예약 주문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틀 만에 주문이 무려 27만 6천 대에 달해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네. 27만 대라면은 주문이 많은 겁니까?
많은 거죠. 이 보통 이 한 자동차 회사가 한 해 동안 미국에서 파는 수준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일본의 그 마츠다 자동차 가 지난해 미국에서 약 32만 대를 팔았고요. 또 도요타의 렉서스는 약 34만 대를 팔았다니까 뭐 며칠 만에 27만 대를 팔았다면은 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대단한 실적인 거죠.
예. 자, 그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뭔가요?
네, 테슬라는 완전히 전기로만 움직이는 자동차인데요. 뭐 외관도 멋있고 성능이 출중해서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테슬라가 이 완전하게 전기로 구동하는 차라고 했는데 하이브리드 차하고는 다른 겁니까?
네, 이 다릅니다. 이 하이브리드는 전기하고 휘발유를 함께 쓰는 차죠. 뭐 낮은 속도에서는 전기를 쓰다가 또 속도가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기름을 쓰는 방식인데요.
네.
하지만 이 테슬라는 오로지 이 전기만 동력으로 쓰는 겁니다.
네. 이번에 주문을 받은 그 테슬라 3은 값이 얼마나 하나요?
네, 3만 5천 달러가 이 기본 가격인데요. 이 가격은 이미 나와 있는 테슬라 다른 차종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그 3 시리즈는 테슬라가 선보인 보급형 차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출중한 성능을 갖고 있어서 보급형이라고 이 얕볼 수는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이 많은 자동차 회사가요,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고요.
네.
또 몇몇 회사가 실제로 전기 자동차를 또 팔기도 하는데요. 이런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대중화되려면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배터리, 그러니까 이 축전지 문제하고요. 전기 충전소가 문제였습니다.
네.
이 과거에는 축전지의 성능이 떨어져서 완전하게 충전을 해도 이 차가 얼마 못 달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이렇게 달리다가 전기가 떨어지면 충전할 곳이 많잖아서 전기 자동차 사기를 꺼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신형 테슬라가 인기를 끄는 걸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좀 많이 해결된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뭐 시간이 갈수록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전기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의 성능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테슬라 3은 한 번 충전하면은 대략 350km 정도를 갈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이 또 충전소가 이 올해 말까지 미국 안에서 이 급속 충전소, 그러니까 이 몇 분 안에 바로 충전할 수 있는 급속 충전소가 두 배 이상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뭐 약 7,200개소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니까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네. 자, 이 테슬라 전기 자동차 회사의 주인이 또 유명한 사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뭐 미국의 유명한 억만장자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주인입니다. 이 머스크는 또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이 테슬라 외에 민간 우주 회사인 스페이스X사를 소유하고 있기도 하죠.
네.
이 스페이스X는 지난해 말에 우주로 쏘아 올린 로켓을 지상으로 회수해서 착륙시키는데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빌라노바 대학교가 올해 미국 남자 대학 농구 챔피언이 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어젯밤에 여자부 결승전이 벌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벌어진 결승전에서 커네티컷 대학교가 시라큐스 대학교를 82대 51로 크게 눌렀습니다. 이로써 커네티컷 대학교 여자 농구팀은 4년 연속해서 우승컵을 안았는데요.
네.
이 여자 대학팀이 4년 연속 기록을 세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브리아나 스튜어트 선수의 활약이 무척 컸는데요. 24점을 기록하면서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코네티컷의 우승을 점쳤는데 전망이 들어맞았네요.
네. 미국에서 뭐 대학 농구 대회가 워낙 인기다 보니까
네.
여러 사람이 이 우승을 점치는 그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남자 남자부 경기에 대한 전망은 맞추지 못했습니다. 전망은 빗나갔지만 이번에 여자부를 맞췄네요.
네.
사실 코네티컷 대학은 오랫동안 이 여자 농구의 강자로 군림해왔습니다. 6년 연속해서 이 무패를 자랑하고 있고요.
네.
또 어제 경기로 75회 연속 승리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이 코네티컷은 감독이 유명하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 올해 대회 우승을 포함해서 코네티컷은 지노 어리에마 감독이 부임한 이후 11차례 우승을 거뒀습니다.
네.
예, 이러면서 이 어리에마 감독은 NCAA, 그러니까 미국 대학 농구 토너먼트 최다 우승 기록을 세운 감독이 됐는데요. 이전까지 기록은 작고한 존 우든 감독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든 감독은 1964년에서 1975년 사이에 UCLA 남자 농구팀을 이끌면서 10차례 우승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커머노스가 부릅니다. Sail On 들어보시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3월 27일 기독교 최대 축일인 부활절 행사가 열리고 있던 이 파키스탄의 한 공원에서 자살폭탄 테러 공격이 발생해서 300여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났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파키스탄 탈레반의 한 분파인 자마툴 아흐랄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자처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탈레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My mother and father sold me for 700,000 Afghanis or $10,000 to smuggle.
이 소녀는 아프가니스탄의 11살짜리 아이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만 달러에 탈레반에게 팔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이 소년에게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성스러운 전쟁, 이른바 지하드에 참여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면서 자살 폭탄 조끼를 입혔다고 합니다.
The Taliban gave me a suicide vest, but I did not wear it. They said I would go to
소녀는 원하지 않았고요. 아프간 보안군에게 투항해서 다행히 탈레반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소년이 탈레반의 명령대로 자살 폭탄 조끼를 입고 자폭 테러를 감행했더라면 또다시 수많은 무고한 인명이 끔찍한 테러로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아직도 앳된 모습이 역력한 이런 소년들에게까지 자살 폭탄 공격을 종용하는 탈레반은 과연 누굴까요?
탈레반의 태동 배경.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습니다. 당시 아프간은 소련의 지원과 원조를 거부하는 사회주의자 하피줄라 아민 대통령이 이제 막 집권하고 있었는데요. 소련이 이전에 친공산 정부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아프간을 침공한 겁니다. 아민 대통령은 사살됐고요. 아프간은 소련의 점령하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미국과 아프간의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간과 인접한 파키스탄 등은 아프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련에 저항할 세력을 훈련, 육성하는데요. 대부분이 학생들이거나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탈레반이라고 불렀습니다. 탈레반이라는 말은 아프간 남부에 주로 거주하는 파슈툰족의 언어, 파슈토어인데요. 같은 어원인 탈레브 또는 탈리브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탈레반은 이 탈리브의 복수형으로 학생 조직 정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탈리브에 상대되는 말이 물라라는 말인데요. 물라는 이슬람 종교와 법을 갈고 닦은 지도자, 스승의 뜻이라고 합니다. 보통 지도자 이름 앞에 이 물라를 붙입니다.
학생들의 독립운동단체로 출발한 탈레반.
탈레반의 원래 출발은 소련의 점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아프간의 독립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탈레반에 들어가 싸우는 전투원들을 이른바 이슬람 성전을 치르는 전사들을 의미하는 무자헤딘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 등 서방의 막대한 자금 지원과 파키스탄 정보국으로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이들은 소련의 저항에서 무력투쟁을 벌여나갔고요. 결국 소련은 이들을 제압하는 데 실패하고 10년 만에 마침내 아프간에서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련이 철수하고 난 후 아프가니스탄이 다양한 배경과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무자헤딘들이 서로 암투를 벌이는 전장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1994년에 무자헤딘 중에 한 명이었던 마흐무드 오마르도 아프간 남부 칸다하르 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군벌을 조직했는데요. 이때만 해도 오마르의 탈레반은 미국과 파키스탄의 우호적인 젊은 정치 조직처럼 보였습니다. 오마르의 탈레반은 파키스탄의 군사 지원,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불과 2년 만에 국토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극단적 원리주의 집단과 9.11 테러.
탈레반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집권했는데요. 심각한 위법 행위나 인권 침해를 자행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교육과 외출을 전면 금지하고요. 가혹한 이슬람식 처벌 제도로 부활하는가 하면 군대를 동원해서 유족 파괴 행위를 일삼는 등 비타협적이고 극단적인 원리주의 집단으로 변모해갔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전무후무한 테러 공격이 발생했는데요. 주범은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은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간에 은신 중인 거 알아냈지만 탈레반은 오사마 빈 라덴을 비호하고 신병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은 탈레반을 축출하기로 하고 아프간 수도 카불을 공격했고요. 탈레반은 한 달 만에 축출됩니다. 하지만 잔존 세력들이 남았는데요. 이 잔존 세력이 파키스탄과의 국경 지역으로 도망쳐서 다시 세력을 키워가면서 지금도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The bazaar in Bulehumri, the center of Baghlan province, is now open. A couple of weeks ago, this was a ghost town.
미국의 소리 뷰이 기자가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바글란주를 방문해서 현지 실태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 바글란주는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는 쿤두즈와 바로 이웃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보안군 간의 치열한 교전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탈레반과 아프간 보안군 간의 전투는 아프간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탈레반.
After the Taliban attack, she was evacuated to a hospital in Britain. The Taliban have threatened to attack her again, while the Islamist group has lost.
지난 2012년 파키스탄의 한 10대 소녀가 총격을 당했습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라는 이름의 이 소녀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머리에 총격을 당했는데요. 파키스탄 탈레반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파키스탄 탈레반이 20대 소녀에게 총격을 가한 이유는 하나였는데요. 바로 유사프자이가 여자들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방 언론에 탈레반의 잔악상과 잘못을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 탈레반은 미국과 아프간 탈레반 간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파키스탄 쪽으로 도망쳐온 무자헤딘들과 난민들, 그리고 파키스탄 북서부 종족들이 연합해서 자생적으로 만든 무장 집단입니다. 아프간 탈레반과 파키스탄 탈레반은 엄격히 말해서 서로 다른 지휘관을 가진 완전 별개의 조직인데요. 하지만 이슬람 급진주의 국가 수립을 꿈꾸고 수시로 무고한 민간인을 상대로 끔찍한 테러를 자행하는 것은 똑같다고 하겠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탈레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flake out. Flake out입니다. 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flake out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Ugh, you flaked out on me yesterday. We were supposed to have lunch together.
I'm so sorry for flaking out on you. I'll make sure that I get lunch for us tomorrow.
본문에서 저와 제이슨은 어제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제이슨이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제가 Ugh, you flaked out on me yesterday. We were supposed to have lunch together. 라고 하자 제이슨은 I'm so sorry for flaking out on you. 약속을 어겨서 정말 미안해. I'll make sure that I get lunch for us tomorrow. 내가 내일 점심 살게. 라고 사과합니다. Now keep today's phrase, flake out. Flake ou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Ugh, you flaked out on me yesterday. We were supposed to have lunch together.
I'm so sorry for flaking out on you. I'll make sure that I get lunch for us tomorrow.
Today's phrase is flake. F-L-A-K-E. Flake out. O-U-T. Out. Flake out. Flake out. If you flake out, you fail to attend a prearranged meeting or event. It simply means to cancel at the last minute. Flake out은 약속을 어기다, 무언가 정해진 일을 지키지 못하다 라는 뜻입니다. 좀 다른 뜻으로 너무 지쳐서 골아떨어졌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네, 본문에서 제이슨은 점심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내일 점심은 내가 꼭 살게 라고 말합니다.
I'm so sorry for flaking out on you. I'll make sure that I get lunch for us tomorrow. 라고요.
네, 이렇게 예정된 계획을 지키지 못했거나 약속을 어겼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flake out, flake out입니다.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on't say you are coming to the event if you are going to flake out.
약속을 지키지 못할 거라면 행사에 온다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Don't flake out on me now.
문장을 해석하면 Jim, 나와의 약속을 어기지 마.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phrase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Ugh, you flaked out on me yesterday. We were supposed to have lunch together.
I'm so sorry for flaking out on you. I'll make sure that I get lunch for us tomorrow.
Let's review. If you flake out, you fail to attend a prearranged meeting or event. It simply means to cancel at the last minute.
약속을 어기다, 무언가 정해진 일을 지키지 못하다 라는 뜻입니다.
Flake out. Flake out. Flake out.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제임스 테일러의 Fire and Rain 들으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Just yesterday morning, they let me know you were gone. Suzanne, the plans they made put an end to you. I walked out this morning and I wrote down this song. I just can't remember who to send it to. I've seen fire and I've seen rain. I've seen sunny days that I thought would never end. I've seen lonely times when I could not find a friend. But I always thought that I'd see you again. Won't you look down upon me, Jesus? You gotta help me make a stand. Just got to see me through another day. My body's aching and my time is at hand. I won't make it any other way. Whoa, I've seen fire and I've seen rain. I've seen sunny days that I thought would never end. times when I could not find a friend. But I always thought that I'd see you again. Been walking my mind to an easy time, my back turned towards the sun. Lord knows when the cold wind blows, it'll turn your head around. Well, there's hours of time on the telephone line to talk about things to come. Sweet dreams and flying machines in pieces on the ground. Oh, I've seen fire and I've seen rain.
Yoksa sok onul. Yo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96년 4월 6일 오늘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였던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근대 올림픽이 개막됐습니다. 이날 대회는 그동안 중단됐던 고대 그리스 올림픽 경기가 무려 1500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인류 평화의 재전이라는 구호를 내건 제1회 올림픽 대회는 13개 나라에서 311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등 작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대회는 총 열흘 동안 펼쳐졌고 종목은 육상, 사이클, 수영, 체조 등 총 10개였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근대 올림픽이 부활된 데는 프랑스의 피에르 드 쿠베르텐 남작의 공이 컸습니다. 그는 올림픽 부흥 운동을 펼치고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창설하는 등 올림픽의 발전과 부흥에 큰 힘을 쏟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896년 오늘 개최된 제1회 올림픽을 시작으로 지난 2012년까지 총 30회의 올림픽 대회가 치러졌습니다. 1930년 4월 6일 오늘 인도의 위대한 영혼이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가 3주에 걸쳐 386km의 바닷길을 걸어 단디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이른바 소금 행진을 벌인 것입니다.
Picks up that handful of salt and says, "With this salt, I resist the might of the British Empire."
간디는 이어 주전자에 바닷물을 넣고 끓인 뒤 소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간디의 행위는 당시 영국이 인도에 부과한 소금 세법에 대한 항거인 동시에 식민지 권력에 대항한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소금세법은 영국이 인도의 염전을 빼앗고 소금의 생산과 판매를 독점하기 위해 만든 법이었습니다. 이날 소금 행진 뒤 인도 각지에서는 소금세법에 항의하는 소금의 제조 판매가 성행하게 됩니다. 또한 인도 사람들은 영국 상품을 불태우고 무명 베옷을 입고 시위를 벌이는 등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영국 경찰이 이들에게 폭력을 가했지만 군중들은 막기만 할 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디와 그의 아들이 체포되고 6만여 명 이상의 인도인이 투옥됐습니다. 그러나 인도인들의 저항운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소금 행진은 인도 국민들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게 됐고 이는 이후 1947년 인도의 독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